영생이라고도 하는 구원, 우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풀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화목, 화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혹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가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을 십자가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라는 말, 언어, 단어가 구원이 긴급하다, 결단을 촉구하는 데 아주 적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바울 신학을 편식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회에 간다든지 전도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바울 일변도로 구축된 구원 신학을 멈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너무 좁게 제한한다는 말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쓴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책이 마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편지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일부 맞다고 치더라도 구원론 전체를 설명해주는 충분한 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글은 편지글입니다. 편지란 특별한 상황이 요구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맞춤 편지라는 것이죠. 편지를 왜 쓰는가? 그 목적이나 이유나 타이밍이나 편지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투도, 메시지도, 또 강조점 같은 것을 맞추어서 써야 합니다. 편지글이니까 아주 개인적인 글이기도 하죠. 다툼이나 논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입니다. 편지글은 보편적이거나 체계적인 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맞는 글은 빌립보 교인에게는 안 맞습니다. 구원을 말해도 해당 수신 지역의 논쟁거리 속에 그 말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비유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특정 율법에 집착했다고 하죠. 이에 바울은 십자가상의 죽음이란 순종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빌립보 교인한테는 안 맞아요. 거기는 교만과 파당에 빠져 있었던 교회인데 십자가의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편지글 하나 가지고 혹은 여러 개를 조합해서 묶어서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완성한 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현저하게 모자랍니다.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편지글 속에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 이야기 많이 하죠. 심지어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닮으라고 했지만서도 어쨌든 바울은 최후의 만찬 혹은 십자가 부활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바이오그래피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빠진 사도 바울의 글에서 구원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바울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거의 말이 없으니까 구원의 언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와 사뭇 다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 사역 중심의 구원의 그림이 부족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십자가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별도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은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삶은 특히 오클로스라고 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오는 구원이니 부활이니 영생이니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그 의미, 풀이가 있는 4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려 71절까지 있어요. 오병이어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41절부터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메시지, 그 진리 혹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한번 간단히 보십시다. 1절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후에 가버나움을 가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들 로고스를 믿고 거듭나야 하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왕의 시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병아리 하는 환자를 고치신 후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로고스인 나에게로 와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이지요. 5,000명입니다. 낮에 누구를 따라다닌다? 그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홈리스하고 비슷해요. 집 없이 유랑하는 집시처럼 멸시받는 불황족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다닌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야, 용환 의사 선생님이 출연했구나라고 반기면서 따라갔겠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어쫓은 장년 사건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왜 유월절과 연결이 되죠? 유월절의 어떤 점을 연결하는 걸까요? 유월절에는 양을 잡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을 연결시킬까요? 아니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기쁜 날이니까 축제의 날이고,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네, 어린 양을 희생시킨 후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먼저 큰 무리가 오니까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모두가 배고픈 홈리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먹이는 방법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맥도날드 5불 혹은 10불로 계산하면 25,000불에서 5만 불까지 드는 돈입니다. 200데나리온, 오병이어 기적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숫자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대한 과학적 논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술도 아닙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아주 작은 양으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작은 양이라도 같이 먹자.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먹기 위해서는 앉아야 합니다. 일어서서 먹을 수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는 로고스 앞에서는 앉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선포되는 캐리그마, 말씀이 뭔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떡을 나눈다, 말씀을 나눈다, 즉 로고스를 나눈다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지붕이 없는 야외입니다. 무엇보다도 배고픈 자들이 모였을 때 나누어 먹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뭐냐? 나누어 먹는 모임이죠. 아마 요한복음의 공동체에서는 주일에 모여서 먹는 일이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그 상징성을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세길교회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앉기 좋은 잔디밭에서 그 5,000명의 그 줄인 사람들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앉지?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려고? 네, 그렇습니다. Take the bread, 떡을 가지시고, give thanks, 축사하신 후 그들이 원하는 만큼 give away,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적,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배부름, 줄이지 않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나서 충만한 포만감이 있은 후에 남은 조각 모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떡은 말씀이요, 로고스인데 버리면 안 되겠죠. 천하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역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두어 보니 12바구니 가득 찼습니다. 광야에서 모았던 광주리, 지붕, 뚜껑이 없는 즉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들판에서의 원초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랬죠. 아니,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세주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세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떠나십니다. 이게 약간 드라마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요. 뺑소니 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입니다. 도망간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은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죠. 이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표적, 굶지 않으려고 예수님한테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한테 야단 반, 연민 반으로 섞어서 말씀하셨죠. 니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토픽을 바꾸십니다. 요한의 글쓰기 장치이지요. 어떻게 토픽을 바꾸는지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신다? 물리적인 배를 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를 채움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공동체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인 성찬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라는 현장성을 살려서 메시지, 진리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또 다른 현장성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27절에 가서 수고하지 말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거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보증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로고스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진리에 대한 신앙,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을 구합니다. 모세보다 센 표적 좀 내놔보소. 이런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의 떡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맹한 놈들아, 모세가 준 떡이 아니야. 율법이 매겨준 것이 아니야. 모세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리적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공동체 AD 100년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아주 차원 높은 사상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철학적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생명을 주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너의 내면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이죠. 점점 더 중후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험서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먹게 해 주십시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항상 마시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같습니다. 35절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나를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메타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혹은 마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메타포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레토릭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 생명을 구하는 목마름, 주림으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보고도 믿지 않구나. 너희들 나를 보고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구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두들은 나에게 와라. 내가 내 쫓지 않겠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면서 헬라 이원론 사상, 하늘과 땅을 갈라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진리의 세계로 모두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로고스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원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생을 얻고 죽는다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구원과 현재에 일어나는 구원 두 시점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받아서 죽더라도 최후의 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지금 오늘의 영생, 미래에 있을 완성될 영생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의 영생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실존적으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스토리라인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논란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장르의 전환, 형식의 전환으로 봤습니다. 장르라고 하면은 비유라든지 우화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편지라든지 뭐 연애 시와 같은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일단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각각의 장르를 알면 당시 삶의 정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조문이 있으면 재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시편을 보면 아, 이것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잠언이나 속담 같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훈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글들을 이렇게 장르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분류를 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아, 이 시편은, 이 율법은, 이 잠언은 글 전체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오병이어의 표적, 이것이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해설은 또 어떻습니까? 즉, 예수님의 메시지. 식당에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메인 코스를 먹는 것과 같죠? 오병이어 스토리를 신화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 사역 자체가 녹아있는 오병이어 스토리는 신화 같은 언어로 가르침을 주면서 이야기의 형태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스토리를 제외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공동체처럼 오늘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 주어지는 하나의 설명입니다. 오병이어 스토리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이니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실망과 혼란에 빠져 있죠. 그렇게 보이죠. 우리의 현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증거를 없애버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호한 의지적 현재 행위입니다. 구원이니 영생이니 지금 이 시간의 구원 영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는 자와 불신자들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와 실격된 자, 생명을 가진 자와 죽은 채로 있는 자만 존재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오병이어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은 근거가 없습니다. 반박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스토리 같은 것을 일단 분리해보고 뒤따라오는 예수님의 메시지, 당시에는 캐리그마라고 했습니다. 로고스의 진리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 지극히 올바른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지금 현재 나의 것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